윈스턴이 변했습니다. 사랑이 그를 변하게 했습니다. 사랑을 금하는 당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윈스턴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몰래 마련한 빈민가의 한쪽 방에서 잠을 자다 깨어났습니다. 창 아래에서 빨래를 넣는 여자가 늘 부르던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덧없는 환상이었지. 4월의 꽃처럼 사라졌네. 눈빛과 말과 꿈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 아사가 버렸네.
여전히 윈스턴은 그 노래가 너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윈스턴은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당이 미친 듯 주입하는 선전가보다 그런 너절한 유행가가 더 생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지만, 언제나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웃음과 눈물이 해마다 엇갈려 아직도 내 가슴 뒤틀리게 하네.
빨래를 넣는 여자의 굵고 붉은 팔뚝, 아이를 여럿 낳아서 거대해진 엉덩이를 보며 윈스턴은 말합니다. 그녀는 아름답다고.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주인공 윈스턴이 갖가지 변주를 거쳐 매달리고 염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은 전체주의가 지배한 미래의 영국 사회에서는 비천한 노동자들만이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집이 크고 붉은 팔뚝으로 빨래를 널면서도 언제나 노래를 부르는 창밖에 가난한 여자는 윈스턴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인간, 피와 땀이 흐르는 진짜 인간의 상징이겠죠. 즐거운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합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일린입니다.
1984에서 윈스턴이 특히 존경을 바치고 있는 대상이 어머니라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수용소로 사라지기 전까지도 인간적인 감정을 잃지 않았던 윈스턴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 윈스턴의 은신처 창 밖에서 빨래를 넣는 여자도 바로 어머니라는 점에서 아름답다고 윈스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1984처럼 인간다운 감정을 갖는 게 금지된 시대에서는 아마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갖 가사노동과 출산과 육아에 몸이 상하면서도 여전히 빨래를 널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머니. 그 가난한 어머니를 보면서 윈스턴은 그것이야말로 당에 반대한 반동 혁명가 골스타인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해보죠. 오늘 1984의 2부 모두 감상합니다. 이번 주에도 조지 오웰의 1984 번역서 선물 이벤트 계속되고요. 문학동네에서 조지 오웰의 1984 번역서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e Shall Overcome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12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윈스턴은 사랑하는 여인 줄리아와 함께 은신처에 있습니다. 전쟁에만 혈안이 되어서 개인의 인간적 자유를 차단해버린 당에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한 그는 반란군의 전설적인 지도자 골드스타인이 썼다는 책을 막 다 읽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비록 당의 정책으로 원시인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성을 가진 노동자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는 줄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숲에서 우릴 보고 지적이던 집박이 기억나? 'Do you remember?'
he said.
'The thrush that sang to us the first day at the edge of the wood.'
'He wasn't singing to us,' said Julia. 'He was singing to please himself. Not even that. He was just singing.'
The birds sang. The parolees sang. The party did not sing. All round the world, in London and New York, in Africa and Brazil, and in the mysterious forbidden lands beyond the frontiers, in the streets of Paris and Berlin, in the villages of the endless Russian plain, in the bazaars of China and Japan, everywhere stood the same solid, unconquerable figure, made monstrous by work and childbearing, toiling from birth to death and still singing. Out of those mighty loins, a race of conscious beings must one day come. You were the dead. Theirs was the future. But you could share in that future if you kept alive the mind as they kept alive the body and passed on the secret doctrine that 2 + 2 make 4.
We are the dead,
he said. We are the dead, echoed Julia dutifully.
'You are the dead,'
said an iron voice behind them. They sprang apart. Winston's entrails seemed to have turned into ice. He could see the white all around the irises of Julia's eyes. Her face had turned a milky yellow. The smear of rouge that was still on each cheekbone stood out sharply, almost as though unconnected with the skin beneath.
'You are the dead,'
repeated the iron voice.
"그새가 우릴 보고 지졌다고요? 제멋에게와 지적인 거지. 아니, 그냥 울었던 거예요."
새들도 노동자들도 노래하지만 당은 노래하지 않는다. 세계 어디서나 런던과 뉴욕에서 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신비하고 발길이 금지된 나라에서 파리와 베를린의 거리에서 러시아 벌판의 마을에서 중국과 일본의 장터 바닥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정복당하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한 그 여인과 똑같이 사람들이 일하고 아이를 낳느라 괴물같이 되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독하게 일하면서도 여전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저 여인의 힘찬 허리에서 언젠가는 의식 있는 종족이 태어날 것이다. 너는 죽었다. 미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로 살아가듯 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둘 더하기 둘이 넷이 된다는 비밀의 원칙을 전한다면 너도 곧 그 미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윈스턴은 말했다. 너는 죽었다.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줄리아가 마지못해 따라했다.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그 순간 윈스턴과 줄리아는 용수철처럼 떨어져 나갔다. 윈스턴은 내장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줄리아의 눈자위가 새하얗게 변하더니 얼굴이 노란 우윳빛이 되었다. 뒷밤에 바른 연지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듯 도드라졌다.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금속성의 음성이 다시 말했다.
It was behind the picture, breathed Julia.
Remain exactly where you are. Make no movement until you are ordered.
It was starting at last. They could do nothing except stand, gazing into one another's eyes. To run for life? To get out of the house before it was too late? No such thought occurred to them. Unthinkable to disobey the iron voice from the wall. There was a snap, as though a catch had been turned back, and a crash of breaking glass. The picture had fallen to the floor, uncovering the telescreen behind it.
No, they can see us, said Julia.
Now we can't see you,
said the voice.
Stand out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nd back to back. Clasp your hands behind your head. Do not touch one another.
They were not touching, but it seemed to him that he could feel Julia's body shaking. Or perhaps it was merely the shaking of his own. He could just stop his teeth from chattering, but his knees were beyond his control. There was a sound of trampling boots below, inside the house and outside. The yard seemed to be full of men. Something was being dragged across the stones. The woman's singing had stopped abruptly. There was a long, rolling clang, as though the washtub had been flung across the yard. And then a confusion of angry shouts, which ended in a yell of pain.
The house is surrounded,
said Winston.
The house is surrounded,
said the voice.
"금속성의 음성이 울리자 줄리아가 속삭였다.
저 그림 뒤에요.
저 그림 뒤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꼼짝 말고 있으란 말이다." 그 음성이 말했다.
왔구나. 결국은 오고 말았다. 그들은 꼼짝 못하고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다. 살기 위해 그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도망칠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 벽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고리가 빠지는 듯 딱 소리가 나더니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고 그 뒤로 감춰져 있던 텔레스크린이 나타났다.
이제 우릴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너희를 볼 수 있다. 방 가운데로 나와. 서로 등지고 서. 손을 머리 위로 맞잡아. 서로 몸을 대지 마.
몸은 대지 않았지만 떨리는 줄리아의 몸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니면 윈스턴 자신의 몸이 떨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이는 악물 수 있었지만 떨리는 무릎은 어쩔 수가 없었다. 집 안팎에서 저벅거리는 구두 소리가 났다. 마당에 사람이 가득한 모양이었다. 마당에 깔린 돌 위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도 노래를 뚝 그치고 말았다. 빨래통이 마당에 밀쳐졌는지 길게 굴러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환한 고함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더니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이어졌다. 윈스턴이 말했다. 집이 포위됐어. 금속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집은 포위됐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Bad Religion이었습니다. Boot Stamping on a Human Face Forever였습니다. 안전한 은신처가 될 거라 믿으며 사랑하는 여인과 보금자리를 꾸몄던 빈민가 고물상점의 2층 쪽방. 텔레스크린이 없어서 사라진 옛 시절의 마호가니 침대와 석유 난로가 있어서 제 몸에 비친 세상을 모두 담아 아름답게 빛을 더하는 유리 문진이 있어서 택했던 그곳에서 잠깐이나마 꿀 수 있었던 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스파이단 분대장으로 활동하는 줄리아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체념합니다.
'He heard Julia snap her teeth together.
I suppose we may as well say goodbye, she said.
You may as well say goodbye,
said the voice. And then another quite different voice, a thin, cultivated voice, which Winston had the impression of having heard before, struck in.
And by the way, while we are on the subject, here comes a candle to light you the bed. Here comes a chopper to chop off your head.
Something crashed onto the bed behind Winston's back. The head of a ladder had been thrust through the window and had burst in the frame. Someone was climbing through the window. There was a stampede of boots up the stairs. The room was full of solid men in black uniforms with iron-shod boots on their feet and truncheons in their hands. Winston was not trembling any longer. Even his eyes, he barely moved. One thing alone mattered. To keep still, and not give them an excuse to hit you. A man with a smooth prize fighter's jowl, in which the mouth was only a slit, paused opposite him, balancing his truncheon meditatively between thumb and forefinger. Winston met his eyes. The feeling of nakedness with one's hands behind one's head and one's face and body all exposed was almost unbearable. The man protruded the tip of a white tongue, licked the place where his lips should have been, and then passed on. There was another crash. Someone had picked up the glass paperweight from the table and smashed it to pieces on the hearthstone.
윈스턴의 귀에 줄리아가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금속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다음 윈스턴이 전에 들어본 것 같은 다른 목소리가, 가늘고 교양 있는 말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그렇고 그동안 노래나 할까? 그대 침대를 밝혀줄 촛불이 오네. 그대 목을 칠 도끼가 오네.
윈스턴의 등 뒤 침대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창문이 깨지면서 사다리 끝이 들어왔다. 누군가 창을 넘어 기어 올라왔다. 계단을 오르는 군화 소리도 들렸다. 방은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징을박은 군화를 신고 곤봉을 들고 있었다. 윈스턴은 이제 떨지 않았다. 눈동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한 가지만이 중요했다. 꼼짝 않고 있는 것이다. 꼼짝해선 안 된다. 놈들이 때릴 구실을 줘서는 안 된다. 턱이 권투 선수처럼 둥글고 입이 째진 사내가 곤봉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윈스턴 앞에 섰다. 윈스턴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전신을 다 드러내놓은 듯 벌거벗은 기분을 참기 힘들었다. 사내는 하얀 혀끝을 내밀고 제 입술을 핥더니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또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책상 위에 놓인 유리 문진을 난로 받침돌에 내던져 산산조각을 낸 것이다.
'The fragment of coral, a tiny crinkle of pink, like a sugar rosebud from a cake, rolled across the mat. How small, thought Winston, how small it always was. There was a gasp and a thump behind him. And he received a violent kick on the ankle, which nearly flung him off his balance. One of the men had smashed his fist into Julia's solar plexus, doubling her up like a pocket ruler. She was thrashing about on the floor, fighting for breath. Winston dared not turn his head even by a millimeter, but sometimes her livid, gasping face came within the angle of his vision. Even in his terror, it was as though he could feel the pain in his own body, the deadly pain which nevertheless was less urgent than the struggle to get back her breath. He knew what it was like, the terrible, agonizing pain which was there all the while, but could not be suffered yet, because before all else, it was necessary to be able to breathe. Then two of the men hoisted her up by knees and shoulders and carried her out of the room like a sack. Winston had a glimpse of her face, upside down, yellow and contorted, with the eyes shut, and still with a smear of rouge on either cheek. And that was the last he saw of her.
유리 문진이 깨지자 케이크에서 떼어낸 설탕 장미 꽃송이처럼 분홍색의 주름진 산호 조각들이 자리에서 뒹굴었다. 참 작구나. 정말 작구나 하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누군가가 발목을 세차게 걷어차서 윈스턴은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했다. 또 그들 중 하나가 줄리아의 명치를 주먹으로 후려쳤고 그녀는 접는 자처럼 몸이 포개졌다. 줄리아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윈스턴은 머리를 조금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따금 사색이 되어 헐떡거리는 그녀의 얼굴을 곁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공포 속에서도 그는 그녀가 겪는 고통이 마치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숨을 되돌리려 발버둥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절박하고 혹독한 고통이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윈스턴은 알고 있었다. 무섭게 쥐어짜는 고통이 계속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었다. 그런 뒤에 사내 둘이 줄리아의 무릎과 어깨를 들더니 자루처럼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윈스턴은 거꾸로 늘어진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노랗고 일그러진 얼굴, 감겨진 눈. 그럼에도 양 볼의 연지는 여전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줄리아의 모습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고 아늑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변화될 미래의 세상을 꿈꾸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꼈던 유리 문진이 산산조각 나버리듯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개처럼 끌려나간 후에도 윈스턴은 가만히 있습니다. 관심도 없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를 숨겨준 고물가게 주인 체링턴 씨도 체포되었는지,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여자는 무사한지를 생각합니다. 벽난로 뒤의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당식으로 말하면 21시입니다.
There was another, lighter step in the passage. Mr. Charrington came into the room. The demeanor of the black uniformed men suddenly became more subdued. Something had also changed in Mr. Charrington's appearance. His eye fell on the fragments of the glass paperweight.
"Pick up those pieces,"
he said sharply. A man stooped to obey. The Cockney accent had disappeared. Winston suddenly realized whose voice it was that he had heard a few moments ago on the telescreen. Mr. Charrington was still wearing his old velvet jacket, but his hair, which had been almost white, had turned black. Also, he was not wearing his spectacles. He gave Winston a single sharp glance, as though verifying his identity, and then paid no more attention to him. He was still recognizable, but he was not the same person any longer. His body had straightened and seemed to have grown bigger. His face had undergone only tiny changes that had nevertheless worked a complete transformation. The black eyebrows were less bushy, the wrinkles were gone, the whole lines of the face seemed to have altered, even the nose seemed shorter. It was the alert, cold face of a man of about 35. It occurred to Winston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was looking, with knowledge, at a member of the Thought Police.
"통로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체링턴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검은 제복의 사내가 길을 펴지 못했다. 체링턴 씨의 얼굴 표정이 무언가 변해 있었다. 그의 시선이 깨진 유리문진 조각들에 가 닿았다. 저 조각들 집어!" 그가 사납게 말했다. 그 말에 한 사내가 몸을 굽혀 조각들을 주었다. 런던 토박이 말투가 없어졌다. 윈스턴은 그것이 불과 몇 분 전에 텔레스크린에서 들은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체링턴 씨는 여전히 그 낡은 벨벳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얗게 새었던 머리카락은 까매져 있었다. 안경도 끼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신원을 확인하듯 윈스턴을 한번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그 다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아직 알아볼 수는 있지만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몸을 곧게 펴자 키가 더 커 보였다. 얼굴도 조금밖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검은 눈썹은 수치 적었고 주름살도 다 없어져서 전체적인 윤곽이 바뀐 것 같았다.
코마저 짧아진 듯했다. 그의 얼굴은 35세쯤 된 빈틈없고 냉혹한 사나이로 변해 있었다. 윈스턴은 처음으로 자기가 사상 경찰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이것으로 2부 감상을 모두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Arcade Fire의 Black Wave / Bad Vibrations 였습니다. 당해 군홧발에 유리문진이 부서진 순간 그것은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이 그저 꿈이라는 슬픈 예감일까요? 부서진 유리문진을 보면서 윈스턴이 참 작구나 라고 생각한 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전체에 맞서기에 개인의 힘은 역부족이라는 비관적인 진단일까요? 아, 이건 바보 같은 소리 같지만요. 줄리아만 맞았나요?
그런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일단.
3부가 있습니다.
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과연 붙잡힌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주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도서출판 제인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저지보이스 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조지 오웰의 1984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감상할 겁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3부로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이모겐 힙의 라이프라인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